자, 마치고 성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다섯 권의 책이 끝나고 이제 여수아기 역사서 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년 동안 다섯 권의 책을 냈는데 진도가 좀 느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책의 두께나 그 무게감 때문에 또 많이 걸린 것이고 역사서를 들어가면 모세오경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기로 들어가면서 그 구약의 역사서라는 그 묶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여호수아기라는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여호수아기는 가톨릭의 성경에서는 역사서의 묶음으로 분류가 되는 책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역사서라고 부르지만 유다교에서는 전기연서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게 전기연서라고 부르는 게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역사서라고 하면 그 중심인물을 왕이라든지 뭐 어떤 세속적인 사람들을 중심인물로 생각을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은 단지 왕과 같은 거시적인 인물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때 전기연서라는 제목이 이 책의 주제와 관점을 더잘 드러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중심인물들은 단연코 예언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자라는 그 위치가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기 그리고 판관기까지도 이 예언자의 어떤 모습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왕이 나타나고서 사울 왕이 나타나고 다윗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는 뚜렷이 그 인물이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관이면서 예언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겸직하는 모습들을 그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많이 보여주다가 이제 왕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오로지 예언자라는 인물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왕의 등장과 예언자의 등장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없다가 드러난 게 아니라 예언자라는 그 역할이 단독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라는 것이 세속적인 권한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그런 인물을 견제할 필요가 있게 되고 그렇게 그런 인물을 견제하는 인물이 바로 예언자. 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등장하면서 이 예언자라는 인물들도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세속적인 중심인물과 영적인 중심인물들이 이제는 사실은 병행하게 나간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역사서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역사서에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역사서에서 우리는 이제 약속된 땅, 뭐 이스라엘, 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이제 신약 무렵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대강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의 역사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구약의 역사서고 신약에서는 역사서라고 하면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은 단한 권이죠. 사도행전만이 역사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을 보면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시작한 여호수아기 그리고 판관기 사무엘기 상권학원 열왕기 상권학원에서 여섯 권이죠. 이게 순서대로 지금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 역사서들은 약속된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바빌론에서 귀향살이를 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제시하면서 비교적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책들을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역대기 상권학원과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이렇게 해서 네 권인데 이 역사서들은 바빌론 귀향살이 이후서부터 기원전 3세기 중엽까지를 뭉뚱거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의 기본 관심사는 귀향살이 이후에 공동체를 다지고 조직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가 귀향살이 이후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그 유다이즘, 그 유대교라는 그 종교 안에서 하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들을 사직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신명기계 역사서와 사재기 역사서가 좀 비슷하면서도 분류가 되는데 이 구분의 이유는 천천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역대기 상권 학원은 사실 제가 바빌론 귀향사 이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역대기 상권 학원에서는 그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책은 열왕기 상학원과 그 내용상은 거의 일치합니다만 그 시대를 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이 자신들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열왕기 상권 학원의 시대 이야기를 다시금 썼기 때문에 그 역대기라고 해서 다른 책으로 이렇게 분류하지만 열왕기 상권과 내용은 거의 다루는 시대는 거의 같지만 그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어떤 과오를 다룹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걸 이렇게 분류해서 다루지만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은 오로지 잘한 왕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고 그냥 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왕이기 건축한 왕이기 때문에 사제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만들어준 그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대단히 옹호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 그런 식이고 이제 세 번째 역사서는 룻기, 토빅기, 유딕기, 에스테리기 이렇게 네 권입니다. 이 책들은 고유한 의미의 역사서라기보다는 그냥 소설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이 책들의 의도는 어려운 상황, 특히 자기네 땅 밖에서 살아가는 유다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이 겪었던 어떤 신앙 체험과 고통 안에서의 신앙 체험과 그 체험 가운데 특별한 본보기가 된 인물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책이 바로 이 룻기, 토빅기, 유딕기, 에스테르기 네 권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은 마카베오기 상하권인데요. 이 책은 유다 공동체의 문화 또는 종교의 본모습을 깨뜨리려고 위협하는 이방인의 지배에 맞선 유다인 집단의 어떤 저항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시간상으로는 마카베오기 상권이 역사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학원은 마카베오기 학원이라고 합니다만 학원은 어떤 이야기 시간상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에피소드를 묶어놓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상의 이야기로는 마카베오기 상권으로 끝나고 학원은 그냥 이야기 묶음 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시작하게 되는 여호수아기가 포함되는 신명기계 역사서는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의 편집 과정을 거친 책들입니다. 첫 번째 과정은 기원전 622년과 609년 사이 이 남유다의 거의 끝 무렵의 왕이 되는 요시아 왕 시대의 편집이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시대에 이 성전의 신명기의 옛 핵심 내용이 발견이 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요시아는 정치 종교 개혁을 이렇게 꾀하면서 이 개혁의 정당성을 또 다지기 위해서 솔로몬 시대부터 요시아의 통치까지 역사 이야기를 한 차례 쓰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신명기 역사서의 탄생이고 이제 두 번째 편집 과정은 이제 바빌론 귀향사리 동안에 아마도 한 기원전 561년 바로 뒤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약속된 땅을 정복하고 잃기까지 대역사가 편집을 하는데 이제 귀향사리 맥락 안에서 그걸 갖다가 첫 번째 편집본에다가 덧붙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계 역사서는 귀향사리 중에 있는 백성에게 들려주기 위한 어떤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희망을 불러일으키려는 선포가 그래서 여호수아기도 그렇고 판관기도 그렇고 그 선조들이 잘못을 되게 많이 이렇게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탓하는 부분과 또 역사서를 보면서 그 역사 이야기 자체를 조금 나누면서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반성을 시키다 보니까 그냥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반성을 붙이다 보니 그 사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죄의식을 갖다 갖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땐 또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분류가 되고요. 역사서 안에서 살펴볼 개념들이 조금 있는데 하나가 바로 전투입니다.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전쟁과 전투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오경까지는 뭐 별 힘도 없었고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에 별로 뭐 싸울 일이 별로 뭐 중간중간에 싸우긴 합니다만 크게 막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하나의 민족이 되고 왕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쟁이 일상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이 성전과 용사의 신 하느님이라는 개념을 조금 살피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보시면 좀 어려워하는 개념이시죠. 왜 이렇게 하느님이 잔인하신가, 왜 하느님 백성들이 이렇게 잔인한가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요. 성전이라고 하면 거룩한 전투, 뭐 거룩한 전쟁, 이 개념은 여호수아서를 비롯해서 판관기, 사무엘 상권 학원에서 자주 나옵니다. 물론 열왕기 들어가서도 나오긴 합니다만 열왕기에서는 그런 개념이 조금 옅어지고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지금도 쓰이고 있고 지금 중동지방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여전히 성전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옛날에 이제 그 이라크를 미국이 침공했을 때 많은 근본주의 개신교 목사들이 그때 침공을 성전이라고 한때 많이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사실은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그 판관기와 사무엘기에서는 약속된 땅을 차지하고 지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뚜렷이 연결되는 반면에 이제 본격적인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이 전투가 왕들의 사리사욕과 관련이 깊어지면서 이 성전과의 연결이 조금 희박해져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기까지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있다가 열왕기 상권 열왕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왕들의 싸움이 되면서 성전이라는 개념이 조금 옅어지죠. 어쨌든 성전에서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전투와 전쟁에서 진두지휘하는 전사 또는 용사로 드러났습니다. 전쟁을 싫어하고 전쟁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 우리들에게 거부감들이 있죠. 평화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성전과 전사로서의 하느님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이 성전의 개념에서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국가들처럼 전쟁 문화에 몸담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의 일상생활이 전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실제로 그들 삶의 일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무엘기 상 학원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가 바뀌는 때가 왕들이 싸움을 일으키는 때였다. 이 해는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 근동 민족들이 전쟁을 연례행사처럼 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해가 바뀌는 때란 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춘분을 새해로 지내는 관습이 있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3월 무렵이 이제 새해의 시작이었어. 그래서 날씨가 궂은 겨울에는 이제 전쟁을 안 하죠. 왜냐하면 식량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당시에는 더 힘드니까 지금도 사실은 겨울에 전쟁을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군사들을 잘 조련을 놓았다가 봄이 되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전쟁 문화의 틀 안에서 그리고 전쟁 용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성경에서는 하느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맨날 싸우는데 거기서 하느님을 갖다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과 전사로서의 하느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성실한 사랑과 관심을 드러내는 현장이요. 전쟁이 바로 그 현장이요. 표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전쟁은 끔찍한 것이긴 했습니다만 지금처럼의 어떤 전면전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도 전쟁 기술이 발달해 있어서 미사일 하나 쏘면 여기서 뭐 다른 데까지 막 멀리까지 다 날아가서 막 후방도 다 부서뜨리고 합니다만 그때는 활 하나 쏘면 뭐 얼마나 날아가겠습니까? 그죠? 칼 하나 휘두른다고 해서 앞사람이나 죽이지. 그래서 이 전쟁의 그 전투의 바운더리가 좁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투를 하고 있어도 옆에서는 농사 짓고 뭐 또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뚫리고 나면 어떤 말이 학살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그런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학살의 개념들은 이 시대에는 지금보다는 좀 덜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 한번 나면 그냥 사실은 좀 글로벌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전쟁과 전투는 상당히 국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옆 동네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싸우고 이쪽 동네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일상이 전쟁이 아주 잦았던 시대이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 지금보다는 뭐 전쟁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개념이라는 게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성전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좋겠고, 성전 개념, 성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음 시간 또 이어서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